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안석일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충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신학 교수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험악한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오늘도 중심교회 와서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는 충신대 신학대원에서 구약을 가리키고 있는 안석일 교수라고 합니다. 여름에 그 강의처 변경이 돼서 제가 아마 내일부터는 학부 사당동으로 이제 가서 학부 학생들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학교에 몸담고 열심히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험악한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의 순서라고 하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이제 서정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이라는 것과 거룩한 삶으로 이제 삶이 바뀌는 성화라는 삶, 마지막에 이제 주님과 같이 변하는 영화의 삶. 이게 이제 구원의 전체적인 서정인데 이게 묻자르듯이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고 거룩함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여정 가운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야곱의 일생을 가지고 이 성화라는 부분,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앞부분에 하고 뒷부분에 같이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이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이 이제 언약의 어떤 계승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특징이 사냥꾼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기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집돌이들 계시죠. 집에만 계시는 분들 절대 나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야곱이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에서는 바깥으로 도는 아주 액티브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집돌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내성적이고 집안에 거주하는 것을 편해 여기는 사람은 절대 나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몇 날 동안만 거기가 있어라. 너의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너 부를게.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몇 날이 못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양을 치는 겁니다. 이 내향적인 사람이. 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죠. 이 삶의 여정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조용한 사람은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리브가를 통해서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축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삭의 머리를 들이미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도 이제 대신 빼앗는 겁니다. 그래도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7년을 열심히 봉사했어요.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제 자기의 법도를 말하면서 큰딸 레아를 먼저 주죠. 그래서 7년을 또 봉사합니다. 14년. 외삼촌을 위해서 6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그 양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의 월삭이죠. 어찌 보면 봉급 같은 거. 몇 번 속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10번 속여, 10번. 야곱한테 내가 너 이렇게 나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줄게, 월급으로. 그거를 10번이나 외삼촌이 바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속이는 데는 야곱도 일가견이 있어요. 그죠? 예, 속이는 자잖아요. 뜻이. 발꿈치 잡고 나왔고. 팥죽으로 빼앗았고. 털가죽도 뒤집어서. 속이는 데 일가견이 있어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갔더니만 외삼촌은 자기보다 고수인 거야. 나도 속이는 데 일가견이 있는데 외삼촌은 자기를 10번이나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속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외삼촌에게 10번 속아 넘어가면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에 가까운 그런 이제 노역을 하게 되는 거죠. 양치면서. 그런 가운데 아내가 4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레아가 이제 아이를 4명을 낳죠. 첫 아들이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또 시기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빌하를 첩으로 줘서 태어난 사람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시기하죠. 그래서 레아가 또 자기 몸종인 이제 실바를 또 첩으로 아내로 줘요. 그래서 태어난 게 갓과 아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사가라고 스불론이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이 여섯이고 각 종에서 두 명씩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라헬이 요셉을 낳는 거죠. 아내가 네 명이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콩가루라고 얘기하죠. 콩가루. 맨날 형제끼리 싸우는, 엄마들이 싸우니까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경쟁하고 싸우니까 네 명의 엄마가 그 자식들이 다투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 여러분 지금 뭐 지지고 복구하는 건데 이 야곱의 집안을 보시면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삼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별로 얘기할 게 없는 집안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고 엄마들 간의 경쟁이 있고 자식들 간의 경쟁이 있는 이런 집이 야곱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을 계승한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 보셔야 되고 이 집의 열두 아들이 이제 열두 지파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도 특별히 레아와 라헬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라반이 너무 자기들을 괄시하는 것 같죠. 자기 남편 야곱을 부려먹기만 하고 제때 뭐 필요한 거 주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묘책을 생각하는 거죠. 양을 치는 가운데 아롱 쥐고 뭐 전박이가 나오면 자기가 갖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다가 뭐 설치하고 그 약간 뭐 그 시대의 맥락에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어떤 전설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전박이하고 아롱이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라반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라반의 아들들도 안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그래서 이제 야곱과 네 명의 아내를 끌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가나안으로. 근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야반 도주한 거를 3일 뒤에 알아요. 3일 뒤에. 그렇죠? 그리고 7일 만에 쫓아와요. 너 왜 이렇게 마음에 몰래 갔냐.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훔쳐갑니다.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상속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헬이 이제 그 라반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 얘기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쫓아왔다고 핑계는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형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사원들을 보냈습니다. 사원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서 형 에서를 보고서 돌아와서 보고하자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형 에서가 벌써 400명 데리고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야반 도주할 때 3일 뒤에 알았어요. 쫓아오는데 7일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향 땅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형이 무서우니까 형이 화가 아직 안 풀렸을지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환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에서가 있는 대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벌써 400명 돼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여러분 식은땀 나는 이야기야 이거. 식은땀 나는 이야기. 아, 오면 혼자 올 거지 왜 400명을 데리고 오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 400명 데리고 온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야곱 입장에 죽었구나.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구나.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에서가 계속해서 야곱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멀리 바다나람에 있었지만은 거의 거의 뭐 몇백 킬로 이상 길면 한 천 킬로까지는 안 될 텐데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동생 야곱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자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는 걸 알고 벌써 다비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거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 성경 읽으실 때 라반은 몰랐단 말이에요. 사흘이 되도록. 형은 어떻게 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냐는 거죠. 400명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선물 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보내고 종들 자식 먼저 보내고 레아하고 이제 자식 보내고 셋대로 나서 차근차근 보내고 맨 마주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얍복강가에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스라엘 이름이 거기서 주어지죠. 그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뭐 야곱이 이긴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그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할 때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에서와 만납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생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화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형이 그래도 무서웠기 때문에 에서가 요구했던 세일 지방이 남동쪽입니다. 에돔 지역.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북쪽으로 가요. 형이 무서우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 여정들. 그리고 중간에 딸 디나 사건이 있습니다. 디나 사건. 세겜 족장 하몰. 그래서 디나가 강간 나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므이와 레이가 다 칼로 쳐 죽여요. 할례받게 한 다음에 다 쳐 죽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동생, 우리 딸 줄 수 없다 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상처 낫기 전에 다 쳐 죽여요. 시므이와 레이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우상들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집안에 우상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치우고 올라가자. 다시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 뒷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용하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그렇게 야곱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이 팔려가고 오늘 본문 47장은 야곱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바로 안 내려갑니다. 바로 안 내려가고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끝의 도시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거 묻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도 된다. 내려갔다 다시 너희들 돌아올 거야. 그 말씀 듣고 내려가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야곱이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하게 바뀌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속이는 자였고 약탈하는 자였고 그렇지만 외삼촌 통해서 20년 고생하면서 성격도 바뀌는 거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난 이유는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뭐 축복을 쟁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야곱이 그런 삶을 보여줬고요. 뒷부분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 자 야곱의 성화 파트에 대한 본문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뒷부분 얘기와 연결돼서 한번 볼게요. 먼저 야곱의 잘못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하는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리브가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보통 집안에 보면 그 장자나 장녀는 아빠들이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고 엄마들은 주로 막내를 되게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이삭 같은 경우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고 이제 리브가는 그것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언약이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털가죽 뒤집어서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절 보시면 거기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잠깐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그래서 에서 야곱을 구별 못하는 겁니다.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온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48장 한번 가보세요. 48장 10절로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자, 똑같습니다. 이삭과 야곱, 이삭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근데 창세기 27장에는 구별을 못해요. 에서와 야곱을.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 털이 만져지니까 에서구나. 그런데 48장은 어떤 얘기냐면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오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두 아들의 할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요셉이 데리고 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 두 아들이 제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밀고 아버지 야곱의 왼손이 올라가도록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민단 말이에요. 장자에게 오른손 올려달라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른손을 차자한테 올리고 왼손을 장자한테 올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48장에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얘가 큰아들이 얘한테 오른손 올려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하더라. 이 작은 애가 더 창대하게 될 거야. 자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삭도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했다고요. 27장에. 근데 48장에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손자들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될까요? 둘 다 눈이 어두웠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것 같으세요? 둘 다 눈이 어두웠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단순히 눈만 어두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안이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영안과 관련돼 있어요. 이삭은 영안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영안이 굉장히 밝았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야곱의 말년에 영안이 굉장히 밝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창대하게 될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알았겠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열두 아들 축복하는 건 거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열두 아들 축복합니다. 49장에. 루벤은 어쩌고 시므온은 어쩌고 뭐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서 예수님이 올 거랑 비슷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안이 굉장히 밝았다니. 죽기 직전에 이 열두 아들 축복하는 거 보세요. 49장 보면.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웠다고요. 제가 저 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죄송해요. 모태신앙 흔들어 보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흔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모태신앙의 특징은 간질거리가 별로 없어요. 간질거리가 별로 없어요. 모태신앙. 때 되면 다 교회 가서 뭐 수련회 가고 예배드리고 그게 몸에 배기 때문에 간질거리가 별로 없어요. 모태신앙 여러분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모태신앙은요 절대 교회를 안 떠나요. 근데 뜨뜨미지근해요. 아주 열심히도 안 하고 더 교회 나오지 않지도 않아요. 교회 나와. 뜨뜨미지근. 그게 모태신앙 특징이에요.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근데 뭐 열정이 없어요. 계기가 필요해요. 모태신앙. 여러분 이삭이 모태신앙의 그런 모델이에요. 모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에 이삭 기사가 짧은 거 아시죠? 이삭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그 저기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거 그 기사밖에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 우물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평탄하게 산 대표적인 케이스 이삭. 성경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그 캐릭터가 이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 이삭의 말년의 눈이 왜 어두웠냐? 너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야곱은 어떻게 그런 말년에 이렇게 영안이 밝았냐? 왜겠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제가 첫 시간에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성적인 사람이 20년 동안 양을 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 집돌이가. 바깥에서 외향적 형처럼 에서처럼 바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더군다나 집에 아내는 4명 맨날 싸움하고 있고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야곱은 말년에 이렇게 영안이 밝은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온 다음에 이제 바로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바로가 보기에도 이게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나 봐요. 그죠? 예, 나이가 많이 들어 보니까 너 몇 살이냐?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데 내가 130세인데 내 조상들의 나이까지는 내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험악한 생을 보냈어.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을. 그 험악한 인생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아주 거룩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의 예가 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약탈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분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속이는 자로 약탈자로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갔기 때문에 말년에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거룩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을 몇 가지 더 한번 보길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족장이 된 게 야곱인데 노년기에 아까 창세기 45장 28절에서 4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노년기 야곱이 위대한 선지자였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현실의 눈은 어두웠지만 먼 후일에 이런 일들을 보는 믿음의 눈이 밝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야곱인 거죠. 그리고 49장 18절에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에 권력자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근사한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주자 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좀 근사한 피라미드로 잘 좀 장례 좀 치러줘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나 애굽에 절대 묻지 마라. 약속의 땅에 못 얻어다오. 그래서 시신 메고 올라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요셉도 비슷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권력자였지만 여러분 뭐라고 나중에 말하냐면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나 애굽에 관심 없다. 약속의 땅에 내 해골 메고 올라가.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년의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어느 족장보다 경건했고 신앙과 성화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간교한 성품의 야곱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이런 사람을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힘들고 버겁지만 그것이 좋은 기능을 한다는 것. 자, 여러분 이제 적용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 지면서 얘기할게요. 전체적인 뭐 야곱의 이야기는 잠깐 정리를 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피곤하시죠? 몸이 피곤하잖아요, 몸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만 주말에도 교회 와서 봉사하셔야 되고 제가 이 교회 가는 데마다 가끔 요일을 드립니다. 위로를 드려요. 여러분 피곤하고 우리가 시간만 나면 우리가 잠을 자야지 뭐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축복이든지 아세요?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곤해서 자야 되거든. 아, 잘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죄를 짓습니까?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 죄 짓습니다.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사람은 죄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피곤하니까 우리는 죄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지만 좋은 기능을 합니다.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가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저도 주위에서 자주 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이 저럴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하는 뭐 적용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돼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룩함, 오늘 야곱과 관련된 이 거룩함은 뭐냐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상태가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속이는 자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20년 가까이 이런 연구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뭐 고난이 뭐 꼭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상태 변화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여러분 노예들이 해방이 됐어요. 자유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들이 자유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부는 자유민이 됐는데 다시 옛날 농장주를 찾아가서 나 목화밭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일꾼이 돼서 일하는 거죠. 옛날엔 노예로 일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민이 돼서 뭐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일을 하는데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노예로 일할 때나 자유민이 돼서 계약해서 일할 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유민의 삶의 방식을 갖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예가 해방이 돼서 자유민이 되었지만 자유민으로서의 어떤 삶의 행동들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세대 걸립니다. 거의 한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가 돼야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자유민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는 어떤 연단이랄까 이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의 성품이 깎이면서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이 부담되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은 좀 나한테 부담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되는 순간을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나타난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꾸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야곱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도 말년에 영안이 맑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놓고 여러분 정말 노년에 영안이 어두워서 말씀도 잘 분별 못하고 이삭처럼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주변만을 돌다가 은혜의 얇은 것들만 경험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겠지만 예수님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년이 되어서 영안이 밝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적용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투루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없다. 오늘 야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돼서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많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부모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그냥 방치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자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주 기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님을 섬기는 즐거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가장 복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이 구원의 여정, 믿음의 길, 말씀과 기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사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이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장케 하시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원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생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